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며 늘 깨어 있으라. 지난 3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 동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이제 곧 온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단 교회들과 같이 교회 달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올해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성서 일과표에 나와 있는 설교 본문 말씀과 순서에 따라서 매주 설교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류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 그 중에서 교단의 방침을 잘 따르는 교회들은 오늘 누가복음 12장 25절서부터 3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25절서부터 36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5절부터 시작되는 긴 말씀의 일부이기에,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5절서부터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보이는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제자들과 나눈 담화의 일부이기에 올리벳 디스코스라고 불리웁니다. 3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른 복음서의 똑같은 기록을 보시면은 전체의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주님의 제자 가운데 일부가 방금 떠나온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들로 치장되었는지 말합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인 조시퍼스에 따르면은 당시 성전 기초석 가운데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20m, 2.2m, 2.7m나 되는 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하나로 된 돌이 길이가 20m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2.2m, 넓이가 2.7m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싼 대리석은 눈과 같이 휘어서 멀리서 보면 성전이 마치 눈에 뒤덮인 산과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돌들과 헌물들로 치장되었다. 헌물, 하나님께 드린 것들. 여기서 구체적으로 헤롯 왕이 기증했다고 하는 사람 키만한 순금으로 만든 포도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제자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감탄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과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나이까. 실제로 헤롯이 주전 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까지, 아마 주후 32, 33년 될 때까지 계속 짓고 있었던 이 성전은 아름다움과 크기에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 시골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이 서울 예루살렘에 와서 말로만 듣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의 코멘트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성전의 영적인 파상 상태, 눈먼 상태, 악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을 보고 감탄을 연발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우리라. 지금까지 50년 넘게 짓고 있는 마스터피스인데 이거 다 콩가루가 되리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AD 70년에 로마가 침공했을 때 완전히 콩가루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돌로 지은 이 성전 난공불락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나마 하나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모든 것이 멸망당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언제? When?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나이까? What signs? 하고 묻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주의하라. 거짓 징조가 많을 것이니 속지 말라고 하면서 첫째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AD 132년에 바 코크바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시 로마군이 진입해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 미혹해하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쟁과 전쟁 소문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증거하시듯이 민족 간의 전쟁은 하나님 심판의 한 표출이기는 합니다만은 전쟁과 국제 분쟁이 있다고 이제 하나님의 종말이 온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자연재해를 주의하라. 11절을 보면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패스트가 온역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과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쓰나미,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심판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넷째, 핍박을 주의하라. 세상의 환난 이전에 너희 교회를 핍박하리라. 크리스천들 핍박하리라. 1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대법원 공회가 아니라 각 마을마다 도시마다 있는 그러한 지역 공회에 너희를 넘겨주리라고. 공회에서 판결을 받으면은 회당에서 40에 하나를 감한 39대의 매를 맞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는 매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회와 회당에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핍박을 받으리라. 실제로 바울은 로마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 앞으로 끌려갔고 아그리파 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도 공회에 넘겨졌고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 앞에 서야 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헤롯 왕 앞에 서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11명 제자 가운데 10명이 순교당하고 나머지 하나 요한은 노령에 유배당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회와 회당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야 하리라고 하시는가? 13절을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자비를 구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 지르며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했지만은 아그리파 왕이 내가 나를 꼬여서 크리스천이 되게 하는도다 하고 물리쳤지만은 바울은 계속 자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한마디를 덧붙이셨다고 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때까지는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세,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올 텐데 그 전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전쟁과 전쟁 소문들이 난무한다. 곳곳에서 각종 천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전례 없는 핍박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 주님은 핍박을 받을 때 변명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말들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니라. 미리 변명할 거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후에 잡혀서 공회 앞에 섰을 때 염려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너희 가족도 너희를 핍박하리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핍박하리라고 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통까지 지키시리라고 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정확한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 때까지는 너희 육신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너희 영혼은 머리털 하나도 추호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순교자들은 다쳐도 교회는 추호도 다치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건 그 더 중요한 의미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5절서부터 19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더 넓게는 최후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자체의 멸망에 대해서 20절서부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19장에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실제로 로마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합니다. 여기서 그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그에게는 유대의 마을에 살든지 아니면은 성벽이 있는 성읍에 살든지 다 먼 산들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아직 로마군이 완전히 에워싸지 않았을 때 재빨리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할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원래 촌에 살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신들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성벽이 있는 성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 현지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은 다 남았지만은 크리스천들은 요단강 동편에 10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펠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요세푸스가 쓴 책에 그대로 증거되는 사실입니다. 22절을 보면 왜냐하면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기 때문이니라.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면 형벌의 날을 보복의 날이라고 번역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불운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 예루살렘에 진입해서 예루살렘 성을 콩가루로 만든 로마의 장군 그의 아들 타이터스 이들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도구였다 하는 말입니다. 누가의 독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20장에서 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포도원은 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주리라 하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로마군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는 것은 뜻밖의 일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고 또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하셨던 것이다. 23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축복받은 자요 기뻐해야 될 자들이 임신한 여자들과 젖 먹이 엄마들이 그날에는 저주가 되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 이로다. 항상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애를 뵌 여인들을 배를 가르고 애들 조그만 애들 그 바위에다가 내쳐서 죽인 것 우리 잘 압니다. 여기 19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와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요시퍼스의 역사책을 보면은 이 환난에서 이스라엘 백성 110만 명이나 살육을 당했다고 하고 9만 7천 명이나 사로잡혀 갔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된 숫자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백성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방인들을 통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시는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정된 숫자의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심판은 임하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정해놓으셨는데 그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미루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서부터 24절에서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징조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이제 25절서부터 36절에서는 정말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 그리고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25절을 보면 일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한 조짐을 보이겠고 땅에는 포효하는 파도와 바다로 인하여 나라들이 혼란 가운데 곤고하리라. 갑자기 해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쓰나미가 일어나갖고 완전히 고통 가운데 살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과는 달리 인자가 재림하기 전에는 온 우주에 이변이 일어나리라고 합니다. 온 우주에 이변이 일어나리라. 해와 달과 별과 바다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26절을 보면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세상에 닥칠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 때문에 실신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일부 영어 성경은 여기 하늘의 권능을 천체라고 번역합니다. Heavenly bodies 이런 것들도 흔들린다고. 또 일부 영어 성경은 하늘의 세력들조차도 두려워서 떨리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초자연적인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존재하는 천사들의 존재서부터 시작해갖고 사단의 존재, 정사와 권세와 파워들과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들도 벌벌 떨리라고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능력과 큰 영광으로라는 얘기는 왕으로서 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듯이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승천하셨는데 그때 사도행전 11절을 보면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즉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늘과 땅에서 이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거든 이제 허리를 펴라고, 머리를 들라고. 이전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기에 고통이 많았지만은 특별히 늘 외적의 침입을 당해서 엄청난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소망을 갖고 하늘을 보라고, 연약한 무릎을 펴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기운을 내라고 합니다. 왜? 너희 구속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나를 믿었을 때 이미 구속을 받았지만, 구원 받았지만은 내가 재림하는 날에 너희의 구속, 구원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 다음에 주님은 자연으로부터 보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화과나무를 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얼른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모든 나무를 보라. 왜? 지금 유대인들을 주대상으로 얘기하시지만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무화과나무가 언제 잎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얘기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다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얘기는 이 세대 동안에, 이 세대가 살고 있는 동안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심판 때까지 자신의 구속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체험하게 되리라. 천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인자의 재림은 하늘과 땅이 항존하는 것보다도 더 영구적인 약속이다. 주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34절을 영어 성경대로 직역하면은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 너희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말 성경은 의역을 해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짓눌리리라고 번역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갑자기 닥치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 그날은 온 땅의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날은, 그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는 피해가지 않고 너희까지도 모두에게 내릴 것이기 때문이니라. 36절을 보면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는가?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장차 올 이 모든 재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여기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도록. 이제는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치 못한 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34절서부터 36절 마지막 결론, 그 요약을 하면 제자들이 조심하고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 Son of Man,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그 모든 것,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심판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이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대강절은 구원주로 오신 주님의 초림, 이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하게는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재림 역시 감사와 기쁨으로, 그러나 또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대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끝은 나중에 심판주 하나님이 오실 때 끝나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사는 삶은 이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셔서 심판하실 날을 고대하는가? 세상은 당분간이지만은 사단이 임금이기에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무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내대고 살면은 또 주님을 위해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살면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과 공의와 사랑과 진리의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모든 악한 자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상에서도 부분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제한적으로 누리고 살지만 그때에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죽음이 전혀 없는 지복의 삶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마라나타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의 종말이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에서 좋다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누리는 삶은 나중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삶과 비교해보면 이건 전혀 비교할 가치도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대강절을 맞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이라도 성전 안에 진리가 없고 성전이 불의하고 위선적일 때 콩가루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다 뒤엎으셨을 때 보여주셨듯이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을, 레위인들 이 모든 종교 시스템을 전부 다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사사시대에도 주변의 이방민족들을 들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셨습니다. 왕정시대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백성들을 딴 나라 노예로 유배되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령을 내려서 유다 지방으로 회복시키셨지만 그들이 또 하나님을 홀대하자 이번에는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징치하시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징치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우리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구원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저주의 하나님인 것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누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내려왔다가 북이스라엘 백성이 헤롯에게 살해당했다고. 그러자 주님께서 한 말씀이 무엇인가 참 안 됐다 하시지 않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남유다 백성 18명이 죽었다고 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에 내려와서 죽은 건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 남유다에 의롭다고 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지나가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었듯이 오늘 집에 가다 죽을 수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일곱 교회란 얘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인내한 것 잘 알지만은 너희 주님을 믿었을 때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믿었어도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처음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 주님도 열심히 섬기면서 세상신도 열심히 섬기는 자들 내가 검으로 대적하리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죽을 때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리라고 하죠.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말씀은 가진 것을 붙잡지 못하는 자 구원에서 제외되리라. 뜯은 미지근한 자 특별히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믿는 건지 많은 건지 하는 자 그런 자들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오신 구원주 주님만 붙들고 나중에 정말 중요한 심판주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희희낙낙하면서 사는 자처럼 불쌍하기 짝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내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33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신실한 종들에게는 반드시 구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그런 자들은 일어나서 머리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종에게는 반드시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떠났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주인이 이르러서 게으른 종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가? 엄히 때리고 유례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17장을 보면 그날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있는데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두 여자가 함께 나가서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상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이루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천국의 삶은 나중에 영원히 누릴 진짜 천국의 삶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비참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원한 구속의 날을 소망하고 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우리 마음 중심에서 믿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이고 나 예수 믿고 났더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크게 잘못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됐기에 미국이 기회의 나라라고 해서 전부들 왔는데 캘리포니아가 살기가 그렇게 좋은 곳인데 캘리포니아는 1년 내내 불만 납니다. 불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좋은 숲속에 들어가서 집을 몇백만 불을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서 탈출을 못해갖고 몇백 명이 요전 불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 중부 이 북부 루이지아나 이쪽으로 가면은 매년 홍수가 들이닥쳐갖고 집들이 다 물속에 잠기고 맙니다. 평생 동안 수고해서 번 것들 다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쓰나미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지 학교마다 총 들고 나타나서 전부 쏴 죽이지 이제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2개월 전에 미국 교회에서는 여기서 3시간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총 갖고 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가 나름대로 지킬 사람들 다 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총 들고 있고 하는 것을 다 언언을 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을 보면은 말세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캘리포니아에 그 불이 계속 나는 거 왜 하필 딴 줄을 남겨놓고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불이 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LGBTQ로 가장 극성을 부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내려갖고 다 죽게 하셨는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흠을 잡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놓으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실 주님 생각하지 않고 2000년 전에 구원주로 오신 주님만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구원에는 삼시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은 과거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justification,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현재 sanctification, 성화되어 갑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나중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glorification, 영화로움을 받습니다. 주님과 같은 영체를 입고 거기서 아무런 병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마칠 때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 끝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역사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요한 1서 우리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분이 나타내심이 되면은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하면서 주를 향해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게 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자기를 계속 거룩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아직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필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판정해 주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잘 압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니 구원에 대해서 노이로제 걸리지 말고 법석 떨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잘 살아라. 이 말씀하시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은 자신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례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누가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그런 목사 가까이 가지 말고 그런 교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경박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희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교리로 구원받은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교리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리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믿기 좋은 교리를 믿은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구원을 계속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다면은 설령 그 교리가 옳다고 하더라도 옳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는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 이것에 반하는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은 본인이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권하셔 갖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전혀 없으면서 나는 한번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절로 가라고 그러면 저 왜 절로 가나요? 일로 가야 되는데 그 어떤 근거로 내가 너를 일로 가게 해야 되느냐? 어저 칼빈주의를 믿었는데요. 근데 심판주가 칼빈이냐? 물어보십니다. 칼빈이건 알미너스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다른 모든 걸 하실 수 있었지만은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까? 평생 마지막으로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한번 씻겼지만은 너희들 목욕을 한번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건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이고 매일 발에 묻는 먼지들은 이건 닦아야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은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내 발 닦지 마시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 발 닦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새로운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재 천재들을 보면서 이제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뉴스들 보면서 저거는 딴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노아 시대에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 롯과 롯의 식구 3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종말을 맞습니다. 아니면은 교통사고로 암 등등으로 졸지의 세상을 떠날 겁니다. 우리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할 말, 주님 앞에 서서 할 말 늘 리허설을 하고 그 리허설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두 가지를 요약해서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오늘 말씀 32절을 34절을 보시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 이거 조심하라고 생활의 염려 조심하라고 우리는 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거기 취해서 삽니다. 와 골프 치니까 이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고 자전거 타니까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고 정원 꾸미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고 수많은 것들 거기 취해서 삽니다. 아니면은 그런 걸 누릴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은 매일 인생에 근심 걱정하면서 삽니다.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돈이 없는데 나중에 은퇴하면 뭐를 해야 되나 내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만 가지 근심 걱정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근심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너희 마음이 눌림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깨워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은 즉시라도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깨워서 기도하면서 종말을 고대하고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원아홉기는 오늘 설교 제목 가슴판에 새기시고 이제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도록 나는 기도하며 늘 깨워서 살아야겠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